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67면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60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 이사야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입니다. 4대에 걸쳐 그 유다의 선지자 사역을 했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떠올리면 아주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유다에 일어나는데, 하나는 기원전 734년에서 32년까지 이태 동안에 걸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유다를 침략한 사건입니다. 거의 멸망할 뻔하다가 살아나죠. 그 다음에는 701년에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전멸의 위기를 맞는 경험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난 유다 왕국의 가장 큰 위기요 사건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정황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약속들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대상들을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언약들, 우리 신약시대의 이해로는 구원, 영생이라는 이런 약속과 내용들은 구약 시대에 한 민족의 역사로 설명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런 단어로 설명되는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가장 크게 현실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매일매일의 삶의 크기와 깊이와 그 공포와 구체적인 것들 속에 신앙을 담아내는 일을 실패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현실과 동떨어진 피난용으로 씁니다.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교회를 오거나 개인적으로 가진 신앙들이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하는 모든 것들, 역사적이고 국가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실제로 도전되는 실제적인 현실들과 맞부딪혀서 묶여서 그 범위와 크기와 무게와 내용에 있어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과 상대가 되지 않는 작은 것으로 사유화됩니다.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실은 짐으로서 시험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놀라운 그 1장의 장면은 다른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다른 식의 시작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전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이사야는 그 일은 6장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이렇게 그의 소명이 시작되고 있고 그 앞에 1장에서 5장에 걸친 이 너무나 급박한 그리고 너무나 구체적인 위기가 앞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역사적 정황이 먼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들을 보면 이것은 이사야의 기록들은 시대적 순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 역사를 지나온 자가 되돌아보는 그래서 내용들을 의미와 그 메시지로 묶기 위해서 다시 묶고 얘기한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1장에 나오는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지어놓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군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일어났었던 황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01년에 일어났던 아수르의 공격 앞에 고립무원이 됐던 그래서 황폐화됐던 예루살렘의 포위 경험이 여기에 이미 1장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야 그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 사건이 아하스 때 일이 7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36장에 가면 아수르 공격에 관한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이 거기서 소개됩니다. 그러나 1장은 그것이 다 경험된 알고 있는 자로서 여기 기록되고 있죠. 이것은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위기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그리고 그 해결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차원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들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다만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군 앞에 당했던 위기와 해결 혹은 극복 또는 아수르의 공격의 위기와 어려움 그리고 그 극복 이런 문제와 해결의 방식으로 역사를 읽을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1장에서도 당장 나오는 것 같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는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원인과 결과를 꽤 맞추는 식의 이해가 아니라 이런 주인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분노가 있고 소원이 있고 하는 더 큰 주체가 있다는 사실 속에서 역사를,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읽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다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 모든 교회와 모든 신앙인들의 역사적 유산이 됩니다. 그것은 일어났던 일이고 반복적으로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위기, 하나님의 이 약속,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의 선택,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다시 모든 역사에, 인생에게 주어지고 있죠. 우린 간략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전에 사사기를 끝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것이었죠. 그때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왕정이 되면 좀 나았을까? 이런 의문을 남기죠. 그리고 왕정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열왕기와 역대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시대 성도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722년, 기원전 722년에, 남왕조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왕조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 망합니다.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지나가버린 역사가 가지는 의미, 그것이 다만 하나의 사건, 지나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말씀, 거기서 무슨 뜻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사야를 조심스럽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정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사사기의 말미에 얘기한 것처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매개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었다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였고 그 책임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그 권력을 책임으로 갖고 있어야 됐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매번 실패합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둘로 나뉩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행해진 성전과 왕궁의 건축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매우 고단해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북왕국을 이룬 열 지파의 대표자로 여로보암이 나서서 정치를 좀 더 국민에게 편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은 거절하고 그러자 열 개 지파, 정확히 열 개와 반 지파가 반발하고 나가서 북왕조를 만듭니다. 그 반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절반은 북왕조로 가고 절반은 남왕조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12지파 중에 10.5라는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다수가 갔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북왕조가 쓰고 남왕조는 한 개 지파의 이름인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북왕조가 다윗 왕가로부터 분리해 나간 것을 하나님을 외면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남왕조의 왕들은 기록이 남아있어도 북왕조의 왕들은 취급 자체를, 언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왕조는 다윗 왕가로부터 분리해서 자기네 나라를 세우자 그 국민의 정체성을 신앙적인 것으로 보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것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북왕조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아주 극심하게 섬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악왕은 아합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가장 융성했던 왕조였는데 그 외에는 모두 역모에 의해서 반란에 의해서 왕위가 바뀝니다. 피의 역사를 가지게 되죠. 근데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가장 큰 세력은 아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시리아입니다. 아람이 가장 큰 국가였고 국력을 가진 세력이었고 그 아람과의 전쟁에 이스라엘은 녹아납니다. 당시의 선지자는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람이 한참 왕성하던 말기에 앗수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앗수르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되자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손을 잡고 주변에 많은 군소 국가들과 연합하여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리하여 앗수르에 대항하기로 하는데 유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을 폐하고 자기네와 뜻을 같이 하는 왕을 세워 그 동맹군을 강화하려고 쳐들어오는 것이 아까 말한 아하스 때 기원전 734년에서 732년에 걸친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입니다. 나중에 이사야 7장에 가면 보시겠지만 그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의 마음이 바람 앞에 산림처럼 흔들렸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현실적 위기였죠. 거길 간신히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왕조는 늘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유지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왕들이 다 신실하지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꽤 많은 왕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굴고 아하스는 특히 심해서 아하스는 그 아들을 몰록에게 바치는 지경까지 갑니다. 몰록은 당시 가나안 지방의 특별한 그 우상 숭배로서 자식을 바치는 불에 던져 불사르는 그런 제사까지 도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그랬죠. 왜냐하면 아하스가 재위하던 731년에서 715년까지 그가 왕위에 있었는데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하거든요. 몹시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장 크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우 보이는 것과 현실에 집착하고 있고 하나님의 꿈은 더 원대합니다. 더 깊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려 하고 우리는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다시피 많은 것 바라지 않고 그래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않고 살게만 해주시면 제가 모든 걸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이 분해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의 이 시기는 말기에 가고 있습니다. 북왕조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망할 것이고 망하고 유다는 그 후에 곧 망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좀 더 뒤에 BC 609년에서 590년대까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따 보겠지만 좀 더 멸망에 접근되어 있는 자리에 갑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믿어서 어려운 일 당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용서를 구해서 형통한 길을 가라.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그들의 선택에 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구약 기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잘잘못보다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하는 판단식으로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 것이라면 사실 시간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길면 지난번에 잘했을 때 그냥 끝장내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셔야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했을 때 불러가시면 다행인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놔두면 그 승리를 계속 연장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실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두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지 그것을 풀지 않으면 구약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사사기 내내, 사사기가 한 200년은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200년 내내 이스라엘이 못난 짓을 하는 걸 허락하십니다. 그땐 이런 예를 들었죠. 탕자의 비유와 흡사하다고. 나가겠다 그러자 나가게 하십니다. 달라는 재산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결과하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한 것의 결과입니다. 역사는 그런 거죠.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잘못해서 그렇게 됐으니 다음엔 잘못하지 말고 잘해서 좋은 걸 얻자. 그러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옵니다. 세상엔 천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중에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없는 세상은 왜 살게 하는가? 우리가 가진 선택이, 우리가 가진 자유가 무엇인가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자유까지 주십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우리의 소원은 그렇게는 싫다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목사가 되면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저는 없애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계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한다니까. 무슨 소리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아, 그러다 햇소리 하면 어떡해? 그럼 욕먹어야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가 뭐죠? 성령이 오셔서 생각할 필요 없이 잘해서 고난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럴 순 없다. 고난은 당해야 된다. 왜? 네가 선택해라. 네가 결정해라. 그래서 거기서 커라. 그게 역사입니다.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권리고 책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잘못한 것으로 일어나는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사기가 있고 열왕기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망한 이스라엘 어디까지 망했죠? 다 흩어졌던 지난 2000년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와 자기 나라를 회복하고 지금도 이상하게 굴죠.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요. 그것으로 끝내지 않는 운명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둘이 어떻게 묶이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현실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건 도망와서 하는 기도에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하박국 2장으로 가봅시다. 하박국 1장으로 갑시다. 1301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혹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의 그 비명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악해져서 사회가 엉망이 됐는데 그 바람에 우리 의인들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두고만 보십니까? 하나님 이제 뒤에 답하십니다. 집에 와서 보십시오. 걱정 마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바벨론입니다. 하박국은 BC 609년에서 597년까지, 그러니까 당신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성해질 줄 몰랐을 때 이제 약속이 되는 거죠. 그때는 아수르가 더 셀 때 갈대아를 불러서 이제 아수르를 꺾고 그리고 유다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저들의 잘못을 내가 징치하고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박국이 펄쩍 뛰었죠. 아니 그러면 우리 의인들도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그 속에 있는 그 나라의 다수가 잘못하고 그 나라 전체가 잘못했어도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은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역사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나라의 운명에서 의인이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답을 주셨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성취됩니다. 로마서 1장으로 오시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인용되죠. 뭐였죠? 역사적 정황이 걱정 마라. 이 불의한 나라, 이 악한 사회 내가 심판한다. 아이고 하나님 그럼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가 아는 모든 원칙, 인과관계, 보상, 이해 이런 것보다 큰 거다. 어떻게 크냐고요? 망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 십자가로 예를 들면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의 우리가 저지른 우리가 자초한 재앙, 그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선조가 먹은 선악과 그래서 실패한 이 창조 세계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을 어디서 받죠? 이 타락한 창조 세계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재창조는 창조 세계 속에서 창조가 취소되고 다시 되는 게 아니라 창조 속에서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창조를 완성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위대함이 뭐냐? 최고의 위대함이 뭐냐?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로 증언한 능력. 어떤 능력? 여기에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유익을 볼 것이 없는 그것을 뒤집어 우리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넉넉하게 쓰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으로 포로가 되는 것으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넘친 것 같이 그리고 역사가 가지는 인과 법칙에 의하여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난리, 재앙, 그 멸망, 그 비극 속에 하나님이 그의 일하심과 그의 뜻과 목적을 그 속에서 키우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만이 가지는 눈이다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역사는 의식이 없습니다. 역사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렇죠.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뭐죠? 왜 그때 일이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다입니다. 근데 안 하고 된 건 없죠. 왜 그리 갔을까? 왜 그랬을까? 모르죠. 그러나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났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할 수도, 취소할 수도, 우길 수도 없죠. 일어난 일인데 그것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어떤 시간, 어떤 공간도. 그러니 이제 우리는 여기에 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 우리가 속한 정황,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 시대, 그거 손해보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래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둔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덤벼드십시오. 고치려고 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다. 복음서에는 그 경우가 두 번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자 바리새인들도 따라 나옵니다. 요한이 이렇게 그들을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회개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리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욕하고 꾸짖는 얘기 정도가 아니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리라.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 이제 죽으실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해방자로, 구원자로 이해하고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옆에 섰던 바리새인들이 반대합니다. 선생님, 이 말을, 이 함성을, 환호를 중단시키십시오.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저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하리라. 그런 말들이 갖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돌 여러분, 돌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겪는 호불호, 자랑, 후회, 탄식, 비난, 원망 다 담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의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그의 영광이 되게 하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경우를 당당하게 받아내십시오. 신자가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역사, 사회, 국가, 시대, 그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고 우리가 속한 사회, 민족, 국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증언, 존재, 명예, 충성, 자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